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동안 잘 지켜주시고 귀한 시간 살아가셔서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결코 우리를 위로하거나 평안케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장입니다. 새벽 기도 본문하고 우리 공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아마 방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요. 지난주는 그전주에 5장을 왕창 빠지는 바람에 지난주에 5장 재탕을 하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본문 앞부분이 또 오늘 새벽 기도 본문이었어.
그래서, 새벽 기도가 누가 보면 나나요?
네. 그래서 그 5장 앞부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데다 드린 대로 좀 기억을 해 두실 만한 대목입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 뒷배경 이야기가 거기 좀 많이 깔려있는 부분이니까. 자, 6장 같이 갑시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늘 위를 짓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을 얻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였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과 바람을 하는 것과 생명을 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그들은 동의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문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그 이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그 이유가 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켜갈 수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도전하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 노려보고 있구나 이러면 잠시 피해가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보고 있는 걸 빤히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가셔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샘님처럼 보여요? 아니면 동네 깡패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어느 쪽이에요? 예?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자유인가요?
예? 아니, 자유인요?
아니, 양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네. 그러셨다가 또 때로는 예. 생을 받으셨다가 예.
그건 둘 다 아닌 게 아니고 둘 다 맞다 네. 이래야죠.
정확하게는 이쪽에도 안 좋고 저쪽에도 안 속하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자비로운 분이신 측면이 있는 반면에요, 아까 제자님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상들이 엎어버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안식일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 도전적으로 이들에게 그 비판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뒤에 엎어버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굉장한 겁니다.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 외경 중에 마카비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전쟁할 거냐 말 거냐? 안식일에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무기 손 놔버렸어요. 전원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싸우게 됩니다만은 여튼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느라고 철저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그게 옛날 얘기냐? 지금도요. 오늘날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행동 보면 참 재밌습니다.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문제는요.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려고 해요. 누르는 거는 이게 일이라고 치면 못 눌러요, 이 사람들. 그럼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서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되게 좋아 보인다, 그죠?
네?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낮은 지면.
왜 느리죠?
층마다,
층마다 다 열리고 다 닫고 이 자동으로요?
100층마다
100층요?
100층이 진짜 100번 세워서 어떻게 내가 100층에 가면
그게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란 말이었고요. 또 어떤 거는 안 누르기만 하면 돼요. 안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누를 때 따라서 타고 다른 사람이 누를 때 따라서 내리면 돼요. 가는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층만 가면 물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어째 되나 고민거리도 되죠. 아니 현대에도 이럴 정도니 고대의 이 사람들 안식일 문제가 얼마나 지독했겠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재미난 기록은 이런 건 있어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은 일이냐 아니냐 이 갖고 논쟁을 한 거예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 이걸 일이냐 아니냐 답은 기가 막히게 됐어요. 주머니에 넣고 가면 이게 운반하는 거니까 일이래요. 근데 옷에 꿰매고 다니면 괜찮대요. 꼭 우리 아이들 옛날에 왜 코 닦을 때 이 소매에 매가지고 닦는 것처럼요. 옷의 일부처럼 꿰매 놓은 것은 괜찮고 이럴 정도로
그 아니 코 나온 거 닦는 것도 일이네요. 그것도 일이지. 움직이도
문제는 이제 그거는 한순간으로 끝날 일인데 이건 넣어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죠? 그 일의 범위를 하루에 몇 걸음은 괜찮고 글자는 몇 자까지는 괜찮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 안 해야 된다는 걸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깨부셨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흠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그거 전부 폐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린 게 여하튼 안식일 문제였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아나갑시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뭐 한둘 제자도 아닌 열몇 명이나 되는 제자들요. 또 다른 제자들도 또 있었을는지 모르죠. 이 대군이 지나가면서 잘라 먹으면 좀 곤란하긴 곤란하겠다, 그죠?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비난받은 주 원인이 뭐예요? 제자들이 비난받은 그 핵심이 뭐죠?
안식일이 있었다.
네? 안식일?
안식일.
나무 같아 그 비벼 먹는 거 괜찮고요? 열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고 많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비베가 요기한 거예요. 장난친 게 아니에요. 굶주린 배를 채웠다는 얘기죠. 그건 괜찮아요? 저렇게
마음이 넓어요.
예, 마음이 넓어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서리 해도 괜찮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단을 치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봐주죠. 그런데 서리도 서리 나름이지. 대규모로 하면요.
절도 역.
자, 이거, 저, 쓸데없이, 뭐라 그럴까, 살살 유혹하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정확하게 답을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나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어도 괜찮으냐? 정답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하니까, 신명기에 그걸 분명히 언급해놨어요. 배고픈 사람이 나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는 거? 이거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뭐는 안 되죠?
가져가는 거
하면 안 돼요. 가져가는 거 하면 안 돼요. 낯을 대지 말라고 돼 있죠. 손으로 비벼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낯을 대지 말라고 돼 있죠. 그거 왜 또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거 하나 답시다. 배고픈 사람이 포도밭에 들어갔어요. 포도는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아요. 뭐는 안 되죠? 아니, 따먹으려면 꺾어야죠. 그래, 푸시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참 이상해. 신명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광주리에 담아서는 안 돼요. 자기가 따먹는 거는 괜찮은데, 광주리에 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런 법은요, 그 옛날에 주어진 법이지만, 절묘하게요, 양쪽을 다 배려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되, 또, 그 주인의 농사는 주인의 권리도, 예, 지켜주고 있는 절묘한 법이죠. 이런 법요, 현대도 잘 못 만들어요. 오늘날 법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 많아요, 부자를 위한 법이 많아요. 큰일 났다.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법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거든요.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은 눈곱만큼 쬐끔 만들어 놓고요. 부자들 위한 법은요? 바꾸기 어려워요. 어지간하면 우리 지금 관피야, 뭐 또 뭐다, 법피야 하고 난리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의 그 법들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잘 만들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무의 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고 저기 허기를 면하는 것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문제는 바리새인이 지적한 게 뭐냐? 왜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날 그랬으면 괜찮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다른 날 그랬으면 말 안 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고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본다면 더 똥단지 같아요. 야, 다윗이 한 일 모르냐?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다윗이 뭘 먹었다고 그러죠? 진설병. 이걸 또 성경책 안 익숙한 아이들이 성경책 읽는데 옆에서 감아드리니까 전설병. 진설, 무슨 뜻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은 떡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결국 누구만 먹느냐면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칠 때, 호기질 때 저 양식 갖고 없느냐고 했더니 제사장이요, 이 떡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서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게 답이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이나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준 것은 그 율법의 위배되는 겁니다. 위배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요,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비난을 받았거나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야, 이건 골치 아파집니다. 율법이라도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안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양식이 없어 헤매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우선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충격적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식으로 바꾼다면 나온 말 중에 유명한 말은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러죠. 그 말 맞죠? 맞는데 현실은요? 현실은 사람이 세요? 돈이 세요? 돈이 센 사회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요? 확실히 돈이 센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얼마나 많이 죽어요. 세월호 사건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그럼 이 바탕 캐보면 전부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대구 지하철 사고 난 후에, 그, 기사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요, 안전을 위해서 기사를 두 명을 두기로 했대요. 지금 대구에 그러면 지하철 기사 두 명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비용이 배나 드는데 어떻게 기사를 두 번에 써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게요, 얼마나 강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철 사고 나고 그날이 치고 난 다음에는 반성하자, 못 찾아 해가지고 돈 문제가 아니다, 내가 기사 둘 쓰다가 이미 하나로 돌아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주변에서 돈의 위력이 너무 커요. 그걸 이 당시 그 성경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율법, 법이라 그러면요, 그걸 지키느라고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 법이 우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뜯어 고쳐 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의 전통이나 법이나 이게 우선이냐 아니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우선이냐 생각해보면, 여러분 돕고 싶어도요, 돕고 싶어도 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흔히 어떤 분 편을 빌린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말은 복음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메마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김성도 장로님.
네.
그냥 갑자기 그냥 신방을
네.
하게 돼서 어머사님이랑 2시에 가기로 했거든요. 네. 홍고차 그냥 하나 써도 되는 거죠.
그냥 가시면 되지. 그럼
뭐 어머사님한테 꼭
하고 안 해도 돼요. 가서 비기 뭐라고 그러세요. 급할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네. 뭔 얘기 하던가. 교회가 뭘 하는 것이 참 메마른,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는 것이 이게 메마른, 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복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법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조차도야 참 메마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예배 시간 늦으면 돼요 안 돼요? 늦으면 안 되죠. 예배 시간 어떻게 늦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저기 그걸 좀 제대로 하자 이런 뜻에서요. 예배 시간 5분 전에 예배당 문 다 잠궈 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막 길을 쓰고 지각 안 하고 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내 말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넣는 수도 있고 땡땡이 치라 넣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넣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한다면 그렇게 뭉그러 잠그고 강압적으로 그리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잘한다고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메마른 교회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는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질서 없는 게 어딨냐. 그런데 왜 교인들은 교우면 여기저기 지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앉았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앉고 줄 딱 지어서 앉으라고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면 안내 맡은 뭐 권사님들이요. 딱 사람들 끌어다가 앉혀요. 전 성미가 더러웠어요. 가만히 버려두면 주로 앞에 가요. 근데 일로 오세요. 그거 끌고 가면요. 그만 싫어요. 저만 그래요. 이거 사람 심리가 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앞으로 채우고 정렬해서 앉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사람이요.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구석도 있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 안 듣는다고요. 너 일로 와, 임마. 내가 매가지 딱 끌고 와서 안 채우고 이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말 안 듣고 그래도 얼마나 많이 봐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너그러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너그럽지가 않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다윗을 봐라. 예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만약 이 경우 같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던가 봐요. 밥 못 먹고 굶주린 제자들 같으면 주일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참 고맙죠.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전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스스로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대구에 공부하다가 대구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집에 가잖아요. 포항 갔다가 주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대구로 가요. 어쨌든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경우는 대구에 있으니까. 고향에서 보면 무서워요. 월화수목금 토까지 잘 놀던 놈이 토요일 저녁에 살아서 주일날 안 보여요. 어제는 대구 갔다는 말이에요. 대구에서 맡은 일이 있으니까 다 하고 오후에 늦게 차 타고 내려오면요. 포항 오면 밤 꽤 늦게 내려왔을 거예요. 보통 저녁 굶어요. 저녁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사다 썼겠죠.
그냥 사먹는 거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죠. 차라리 굶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뭐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었어요. 주일날 밥 사먹고 사먹을 돈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밥 사먹는다는 생각은 거의 잘 못하던 그런 시절에 그러곤 그러곤 했죠. 근데 본인 스스로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 그래야 돼 이러면요. 이게 참 메마른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어떤 교회에서 순간에 가르치고 다니는데 토요일날 사람 신신당한 거라 해서 주인을 못하고 꼭 토요일날 미리 사다가 좀 빼놨던 기억이 나요.
스스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죠. 좋긴 한데 당장 우리 교회 현실도 보세요. 주일날 때만 여기 막 배달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그래도 주일은 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은 부지런히 있죠. 그런데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진 않으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하는군요. 본인들이 그렇게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돼가지고, 그거, 주일을 하지 말아라, 못해라. 이렇게 하면 좀 그럴까 싶었어요. 그럴 때는 용감하게 바꾸자! 이러는 것이 잘하는 건지, 저도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 그, 배고픈 제자들의 입장을 훨씬 더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요, 배고픈 제자들의 그 허기를 면케해주는 게, 이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그때 5절 한번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그러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치면 고치고 해석을 하려면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냐 그럴 만한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바리새인들 듣기에는요, 아 이거 굉장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감히 이런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이유는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지금 확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안식일 안식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우리는 안 지키죠.
안 지키죠? 예수님께서 사실 폐지시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 주일은 개념이 안식이라고 좀 다르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뭐냐 이렇게 되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비슷해요? 한두 가지만 정돈 하고 좀 지나갈게요. 좀 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이 처음 제정된 그 주 원인은요,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7일은 안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꼭 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요, 푹 쉬는 거죠. 일 안 하고 푹 쉬는 거.
안식하고 네. 쳐다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가 조물조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7일 간 날에는 하신 게 뭐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안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기쁘세요? 힘드세요? 짜증나세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아, 오늘 주일이다. 이게 기쁘다면요? 주일을 잘 지킨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아, 이게 빨리 떼치워야지. 아니면요?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와,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가, 이건 주일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이건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뭘 해서도 그 주의를 지키는 데는 실패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안식을 아담이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깨진 거죠.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수고를 통해서 집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깨어버린 그 안식 때문에 지금까지 안식하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확인하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교해 보시면 그 안식한 이유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안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 쉬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지 않고는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고 그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감옥에 가 있는데 엄마가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하고 안식하고 아 관련이 있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그 신명기의 십계명의 그 내용이 다른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가보면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꼭 똑같은 횟수로 붙어있는 게 뭐냐면 성회로 모이란 말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말하고 성회로 모이란 말하고 항상 같이 나와요. 그 말은요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일하지 말라? 가축까지. 가축도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축을 위해서요? 아니요. 가축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나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키지 말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은 나중에 훗날 잘 지킨다고 애를 쓴 게 뭐냐면 예배하는 날로 인식한 게 아니고 안 하는 날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 뭐든지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날 아까 안식일 주일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리니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이다 보니 그게 주님의 날. 그게 주일이 된 거죠. 주일에 그 사람들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일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요. 이 하층계급 종이나 노예나 특히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고 안 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는요. 청교도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답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청교도들의 이런 생각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장로교회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물론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옛날에요. 주일날 어디 차를 타고 어디 돈을 쓰고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전통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옛날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본다면 청교도 전통 하에서 새롭게 부활된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정신은 잊지 말고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을 잘 지낸다고 말할 것 때문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주일을 지내느냐. 이게 주의를 잘 지키냐 안 지켰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주일날이 얼마나 힘들면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한 얘기지만 주일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주일날. 주일날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 들어 계시거든요. 저는 저 서울 와가지고요 난생 처음으로 새벽에 도시락 사서 나와요. 새벽기도 올 때 주일날 새벽기도 올 때 도시락 사서 와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다가 또 바쁘게 오느니 도시락 사줘.
예?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힘 안 들대요.
그래요?
네. 간단해요. 그러다 종일 숨쉴 틈도 없이 쫙 지내고 있다면 주일 그냥 안 퍼지나요? 저는 저게 기억 속에 그런 게 많아요. 대학 다닐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저녁에 퍼져가지고요. 걷지를 못하고 짠디밭에 누부가 휙 웃고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옛날 우리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언덕이 그냥 보면 오르막인 줄 잘 모르는 약간 오르막인데 길어요. 그걸 올라가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못 걷겠다. 옆에다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또 굴다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에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주일 지내는 거는 그때 되면요. 몸은 그보다 훨씬 덜 피곤할지 몰라요. 중요한 거, 주의를 정말 킵할 수 있느냐,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평소에 그런 일 절대 없길 바랍니다만, 주일인데, 오늘 나 어디 가서 예배하지? 예배할 곳이 없어. 그러면요? 신이 날까요? 아니, 나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하러 갈 곳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 신이 날까요? 그게 얼마만큼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냐 하는 걸 한 번쯤은 겪어보고 나면요. 주일날 내가 예배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고민 안 되겠지만 목사들은 은퇴하면 주일날 어딜 가나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사례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은퇴하시고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럼 평생 거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목사님이 주일 되면 거기를 못 가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아 이건 은퇴한 목사님들의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아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러 분이 그래요. 원로 목사까지 겨우 다 해드리는데 단 괜 오지 마세요. 아, 슬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내가 은퇴하고 올 테니까 내 자리 저 교회 잘 지키고 있어. 하고 그래 놓고 나왔거든요. 전 고향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장로 아니면 그 집사들은 거의 저기에 고참 집사들은 다 내 친구들이고 그 밑에 이제 한창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젊은 집사들은요. 아, 옛날 후배 녀석들이 이렇거든요. 나 다시 올 거니까 잘, 교회 잘 지키고 있어. 그래, 다행히 만들어 놨으니까 다행이지.
사람 일을 안 했어, 없어.
아, 물론 당연히 모르죠.
아니요, 대놓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듣고,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싶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모님들 특별히 또
제가 그 있던 교회에서 얕은 무작정 사임을 하고 잠시 나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집사람들은 고향교회 가 있으라 혼자 보낸 거예요. 한 2년을 집사님이 거기 있었는데 저한테 원망을 많이 했죠. 본인은 입장이 참 난처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그 교회에 거의 한 20몇 년을 머물러 있었죠. 20몇 년간 머물러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들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한 10년쯤 나가 있다가 거기 다시 와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거 가면, 그 뭐, 아, 목사님하고 반가운 사람들 많으니까요. 밥 먹고 맨날 가위바위보 나고, 밖으로 뭐가 나를 내, 이래가지고 이제 집사들 하고. 저는 그거 가면 그래요. 아주 편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좀 안 편했대요. 안 편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예배하러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아, 이게 굉장히 아,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오지 마세요 소리 안 듣도록 잘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목사님 그 생각을 못 하나 봐. 은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욕먹을 짓만 하고 있다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고통 당할 짓을 아예 안 해야죠. 이런 문제를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는 건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이야기는 옆으로 생각이긴 한데, 주일을 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즐거우냐 안 즐거우냐, 이것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 주일을 잘 지키는 거냐 아니냐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이 행복하면요, 사실은 우리 웬만한 삶은 행복합니다. 다른 안식일에 보니까 6절에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른손 말랐다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죠. 아마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중풍? 중풍이라고 그러네요. 나는 팔 하나를 못 쓰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요 저거 어쩌냐 한번 보자 하고 엿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뻔히 알면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사람 보고 일어서라 하시더니 9절 이 질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답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니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다. 이거 완전 똥대가리고. 그러면 답은요? 아, 이거 쉽잖아. 자,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뭐라고 질문이 들어야 되냐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줘야 바리새인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안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그렇게 안 물어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못된 인간이야. 뭐라고 물어요?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어느 쪽이든 둘 다 뭐예요? 하는 거잖아. 자기들은 해야 되냐? 안 해냐고 물으면 안 해야지. 이렇게 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 묻기를요. 요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둘 다 물으니까 아예 해야 되는 날이라는 전제를 딱 깔아버리고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서울은 죽이려면 했겠죠.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 이러면 되게 이상한 놈 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안식일은 안 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요. 야 참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참 잘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 논문 쓸 때에, 그 별로 중요한 논문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수법 이걸로 썼거든요. 재밌는 거 참 많아요. 왜 그런 거니까 제가 웬만한 교수법은 좀 알잖아요.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날 첨단을 가는 교수 이론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교수법 있는데 뭐가 있어요? 교수법 중에 아주 유명한 거예요. 예? 눈높이. 눈높이 교수법을 우리나라에서 동원해서 도입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 있잖아. 지금 대교라고 그러나요? 처음 들어올 때에, 이름은 좀 달랐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광고 이런 거 했어요.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아주 저 복잡한 대공원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뭘 봤을까요?
아버지 다리.
네?
다리 봤죠.
정답은 비슷해요. 앞에 사람 궁둥이만 보거든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래가지고 눈높이 교육하고 해가 그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들어온 지가 제 기억으로 한 20몇 년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높이 교육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능력이 안 되나요? 됐죠? 근데 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여기 오셨어요? 이게 눈높이에요, 눈높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그 눈높이에요, 그거. 그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교수법 하는 거 이제 안에 그런 얘기, 내용도 쭉 적으면서 간 건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이 질문법이 있잖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 이거. 굉장한 교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전 옛날부터 그 일찍 잘 배웠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술 안 먹는다고 날 몹시 더 핍박하던 놈들이 여럿 있어요. 유난히 날 핍박하던 놈 붙들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렸죠. 옛날에는 그 소주가요, 지방별로 이게 달랐어요. 대구, 경북, 거기에는 금북주라는 소주가 있었거든요. 그 상표에 보면 살이 띵띵하게 부른 이 영감이 하나 나와요. 귀는 부처님 귀에다가 얼굴에, 얼굴 아주 훤해요. 그 자꾸 술 때문에 자꾸 시비 거는 놈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술 그리 잘 먹는다 그러는데 금북주 이만에 털이 몇 개인지 알아? 이랬더니 땡 해가지고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뭐나 술 갖고 그 큰 소리 치냐? 그랬더니 얘는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일제 술 갖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술 마시는 거하고 거기에 나오는 상표 금북주 이마에 털이 몇 개냐고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는 거.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요. 털이 네 개예요. 네 개. 그 촛불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또 하나 돼 있고 약간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돼 있는 네 가닥처럼 보여요. 아, 이거 개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소위 헛다리 짓기요. 엉뚱한 소리를 그냥 확 틀어막아 버리는데 전공법으로부터가 싸우면 참 힘드는데요. 영 엉뚱한 질문 툭 던져가지고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 참 괜찮아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될 텐데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멍해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요 이 손 마른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 이러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긴지 한번 보세요.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요 못하는데 택도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걸 이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예를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립다 바보요. 밀가루 한 점 남았고 기름 한 점 남았는데 요거 갖고 빵 하나 구워 먹고 이제는 죽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선지자는 사람이 와서 고가 빵꾸가 나 하나 먼저 주라. 경상도 말로 할게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근데 그걸 줘요? 한참 이상이야. 주니까 그 다음에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떨 때 나는 몸 참 짓궂으실 때가 많아요. 아니, 손 못 쓰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이러면 손 끝내 안 돼요. 근데 못 움직이는 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내밀어 보려고 힘을 써보니 내밀어 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거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배를 빌렸잖아요. 그 배를 빌려 타고 저 설교 말씀을 전했잖아요. 베를린 값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전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배 빌려가지고 강의했잖아요. 그 빌린 값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현찰로 주든지 뭘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저 들어가서 금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올라갔더라. 이게 배빌린 값이래요. 근데 값을 주려면 그냥 팍 주지. 또 단서가 하나부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백사시 나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경우에 따라서 그냥 참 되도 않은 명령일 때가 참 많아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 펴지더라. 그런데 이걸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해서 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분을 품었더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이건 깨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꾸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 같이 읽읍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갈베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로누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향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라. 아멘. 열두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택하시는 얘기죠. 12절에 보니까 산에 가셔서 밤에 새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왜요?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 그런 설교 들으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 열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라고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요? 아니 그런 설교 많이 많은데 이런다 봐라. 제자 열두를 택하는데도 예수님은 그전 날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그런 설교 들은 적 없어요? 교회를 잘 안 다니셨나? 설교를 잘 안 들었나?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평소 기도 안 하시던 분이 특별히 그날 밤새 기도하시고 그랬다면 그 말이 맞겠는데, 집사님 말씀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저 바로 앞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저녁에 사람들이 와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고 이런 새벽에 뭐 하셨어요? 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만 하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낮 기도, 산 기도, 밤 기도, 그 다음에 철야, 종류대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것 때문에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정확해 보이지는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열두 제자 선택은요, 성공작일까요? 실패작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 선택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할 때면, 그 다음에 열두 제자의 선택은요, 당연히 완벽한 성공작이어야 그게 좀 연결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열두 명, 성공작이에요? 실패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걸 두고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물으려면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질문 바꿀게요. 그럼 열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자 누구예요? 아니 지금 뭐 글자들마다 봐봐야 그 답 없어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열둘 중에 제일 멋있는 제자 없어요?
다 불안전 사람.
곽지사님보다 다 낫나? 다 뭐하나?
아니,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예.
요는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이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사원을 뽑는 거였으면요. 이 12명 중에 합격할 만한 사람이요?
땡.
다 땡이에요, 이거. 그래, 그래 결론 내면 실패작이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은, 예? 선생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제일 믿을만 할 놈은, 제일 믿을만 하다고 했던 제자는요? 선생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세 번이나. 그러고 저 선생님 잡힐 때? 다 도망쳐버리고. 뭐,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가르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잡혀가지만 다시 살아난다 라고 했었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실패작이죠 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해도 실패작이었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죠, 잘난 사람 부르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저 뽑는데 시험 과목이요? 시험 과목이 뭐면 좋겠어요? 자, 돈? 미모? 뭘로 뽑을까요? 아니 뭘로 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마음 씀씀이? 자신 있는 게 없다고요? 어? 큰일 났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뭐, 믿음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오라, 이러면요?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아니, 잘난 사람은 오라, 그러면요? 이만하면 됐을까? 또 뭐 있어요? 마음 착한 사람 오라 이러면요. 자신 있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요? 그래도 또 희한한 건요. 그 쉬운 방법인데 안 듣는 사람 많다는 게요. 그럼 우리가 믿어진 것도 이것도 그러면 쉬운 일 아닐 수도 있겠네. 맞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도 분명히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도요 진짜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인물들만 뽑아서 제자 삼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부르셨어. 그 다음에요. 진짜 제자다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결혼하기 이전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중리산이하고 불같은 사랑을 했다 해도요. 결혼 이전에 그건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고담 뭐냐? 고담 하는 일이 뭔데요? 만들어가는 것.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단지 누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사람이냐를 선택한 그것이 결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결혼 이유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요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제 인간이 아니고 누굴 만났더라면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택도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아니요. 결혼 이전은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났던 지금부터 이걸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잘나지 않은 제자들 불러다가 위대한 제자로 사도로 만들어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뜻이죠. 열두 제자 이름 다 아세요? 만약에 성경에 뭐 교회에서 시험치자 해가지고 열두 제자 이름 쓰라 이러면 고민되죠? 주일학교만 잘 나오면 아주 간단해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 열두 제자하고 이름이 다 같은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글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주일학교 때서 몇 번 불렀던 노래는요, 평생 안 잊어요. 여기 나온 열두라고 이름이 다 똑같나요? 다데오가 없죠? 16절 끝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다데오인 것 같아요. 조금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시몬도 둘이고 야고보도 둘이고 유다도 둘이에요. 세상에 12명 중에 이름 같은 놈이 세상이나 있으면요. 아마 그래가지고 시몬 하나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제 소리입니다. 웃고 말 얘기니까요. 하나만 합시다. 가룟 유다가 제일 끝에 있다 그죠? 이 인간이 원래 서열로 쳤을 때 서열이 12번째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가룟 유다가 앞에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이 누가가 쓰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앞에 있었을 것 같은 이유는 뭐예요?
걔가 좀
회개를 맡았죠?
예.
예. 그럼 회상은 좀 디디해도요. 회개는 똑바로 해야 돼. 회개가 디디하면요?
엉망진창.
옛날 포항에 있을 때 한 노래가정이요. 여행을 갈 거라고 맨날 부검을 모았어요. 부검을 모아가지고 얼마 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그 회계 맡은 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검이 만기가 돼가 찾아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고는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통장에 낯선 돈 뭉치가 있는 거야. 신랑이 무슨 보너스를 탔나 뭐 어쨌나 이래가 좋다고 다 써버렸어. 근데 얼마 뒤에 가가지고 얘기가 난 거야. 그 돈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 써버린 그 돈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물어낼 능력이 없으면요. 이거 웬돈이고 하고 쓰고 나면 네, 파토 나는 거 맞아요. 회계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대로 정신없는 사람을 회계시켜 놓으면 빠꾸나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회계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회계집사 오래 한 사람이야? 아무나 회계집사 안 시켜요. 비슷합니다. 유다가 열둘 중에 회계를 맡았다는 건요, 최소한으로 능력만 따지면 서열로 2위 내지 3위는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제가 끝에 다가 떠났냐.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죠. 여튼 열둘 여성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열두를 이름하여 사도라고 했다, 그죠? 그럼 제자가 높아요, 사도가 높아요?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하면요, 엄청난 권위를 지닌 말이죠. 지금 뭐 교회에서 목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권위를 지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제자는요, 그러면? 그, 사도라는 표현하고 관련 지으면, 제자는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불려온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를 불러서 보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불려온 사람들이고,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사명, 이게 다르다는 거죠. 사명이 다른 것이지 이게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개념으로 자꾸 따지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생각할 때요, 자꾸 높고 낮고를 따지는 이 풍토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게 참 잘 안 되나 봐요. 늘 높고 낮고를 따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집사가 장로 되는 거 승진이에요? 그걸 승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게 참 문제인데, 교회 안에 뭐 그런 문제성이 꼭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르시고 난 다음에 17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 평지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구분해서 그것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면, 여기 거는요, 요 평지에 서시니까는 요 말 때문에 평지보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 아, 그 평지에 쓰셔서 뭐 했나 보세요? 말씀하셨고 병도 고치고, 그렇죠? 제가 그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병 고친 거하고 어느 것이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잘 전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근데 병을 고친다 그러면요? 더 많이 몰려오죠. 사실 우리 인생들은 다 병 고치는 이적,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제갓길로 다 갔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어디 갔어요? 또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보여주신 이적은요, 그 당대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요, 지금까지 살아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나 이거는요, 어떻게 본다면 낚시에 비기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요, 낚시에 비기면 믿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만들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다음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이 이적은 정말 작은 일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기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평일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한테 뭐 이런 일 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 숫자가, 전체 숫자 지금 막 평균해서 한 2천 가까이 갈라나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홍 목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아직 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저 홍 목사 있을 동안에 말씀을 좀 배워놔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제 90이 되고요. 어머니가 80세이신데 별 탈 없이 잘 계셔야 될 건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개 목사 돼가지고요, 요 잘 있는데 저 일 계속 시키려고 하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하시고요. 안 그러면 뭐 불러서 어른들 모시고 살아라 하면 포항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알아서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팔자 사람 우회된다 모르는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처음 말씀하고 여기로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른들 움직이는 게 더 어렵고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넓은 집이에요. 우리 뭐 살림이 그거 다 알아있어요. 여름 되면 저게 선풍기하고 여름 옷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요. 여름 지나면 또 갖다 놔야 되고요. 그럼 겨울에 또 겨울옷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요. 예? 네? 여기 출장?
네, 출장.
출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전 그 평일에 공부하자 하는데 쫓아오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그래도 말씀 배울 때 배워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날마다 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우리 교회 와서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전에 스케치전에 와서 요람 딱 보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던 교회에서 내가 뭘 하겠냐 이랬는데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딱 보니까 아니네. 그분들의 그 흐름이 다 끊어졌네. 이런 느낌이 참 강하게 들어요. 저는 참 웃긴 얘기지만요. 포항에 그 공대 교수들 부인이 많아요. 그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 참 많아요. 대학 다니고 외국 가서 유학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와가 갑자기 총구석에 또 왔으니까 할 일 없어져가지고요. 너무 우울해진 사람들 많아요. 그 모이고 공부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떤 분이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공부하다가 질문을 툭 던졌는데 야, 이건 답변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갔고요. 어디서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이러니까 예, 미국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제가 괜히 한마디 했어요. 혹시 윤정화 장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렇지. 그런 일 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거든요. 그분이 우리는 윤종화 총무라고 불렀고 나중에 장로가 되긴 되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집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목사나 장로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다길래 혹시 싶어서 콕 찔렀더니 대답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하는 게 이게 딱 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다 오니까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세요? 아, 예, 뭐, 옛날에 그분이 우리 어릴 때에 강사로 다니면서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좀 남다른 분이니까 제가 알죠. 근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넓은다 싶어도요, 미국에서 나무 집에 찾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런 케이스가 없긴 없는데,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교회가 그리 흔치 않다는 걸 기억을 하면, 이 서울시민교회가 얕은 복도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고, 있는 복 저희가 챙겨야 복이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세요. 괜히 미안한데 헛소리 한참 해가지고. 그래서 17절 보니까,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디서 왔죠? 유대 사방이죠. 유대 사방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는요. 저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듣고 병 고치려고 서울서도 내려왔더라.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두로와 시돈은요. 예, 이건 외국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몰려왔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갈릴리에서야 뭐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 18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니라. 여기 좀 재밌는 게, 병하고 귀신하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거가 이게 따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귀신이 들린 거하고 병하고 구분이 되나요? 현대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가끔 그걸 구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는요, 귀신 들렸다는 거냐, 정신병이냐 하는 거는 구분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 은사를 받은 분이 있거든요.
네? 그니까 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서 그걸 구분을 하는데, 현대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거, 2000년 전 예수님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해 놨어요. 정말 희한하다는 느낌 들죠? 왜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의사거든요. 의사였기 때문에 여기 구분을 시켜놨다라는 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19절에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러죠. 왜 만지려고 그래요?
예, 네,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훌륭한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미신이.
좋게 말하면, 예, 좋게 말하면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으니까인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거의 미신 수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신 수준을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 뭘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간도 거의 다 돼가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여러분, 머리가 아프세요? 주무실 때 성경책을 한번 베고 주무셔보세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니, 그런 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맑게 하시나니. 그리고 그 미신이 아주 전형적인 예가 옛날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있죠. 네? 드라큘라 같은 게 한번 뭘로 쫓아요? 십자가로요. 십자가가 없으면 몰라요. 응? 손으로 십자가 만들면 되잖아요. 십자가 형태가 귀신에게 효력이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자체가 미신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미신 비슷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봐요, 그걸? 어떤 의미로 보느냐의 문제죠.
집에서 기도할 때랑 이렇게 제 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점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옛날부터 고신교회가 강대상 뒤에 십자가 붙여놓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붙여놓는데 왜 여긴 안 붙여놓나 섭섭한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원래 고신에서 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모든 건 다 형상을 치워버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 고신하고 일반하고 다 이제 섞이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십자가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져서, 또 십자가 그 자체가 아무런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고신교회 안에도 붙어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교회 하나 붙어있죠. 붙어 있어요?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붙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건데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 뭐 하나 붙어 있잖아요. 십자가 형태로 만든 거.
저도 예전에요. 십자가가 교회는 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없으면 그것도 이단 같아요. 잘 모를 때는. 이게 이단인가?
그 하나의 상징으로만 쓰이면 괜찮은데 그게 무슨 신비한 효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미신적인 풍토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뭐 그걸 읽지 않습니다만 그 천주교는 가면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구경 가는 걸요 뭐라고 그래요?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지와 천주교가 말하는 성지는 의미가 달라요. 우린 뭘 성지라고 그래요? 이 장로교인들은요 뜻도 모르고 성지순례라고 그래. 뭐가 성지예요? 원래 이 표현은 가톨릭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가 성지냐? 성스러운 능력을 가진 걸 성자를 붙여요. 그 사람들 왜 성인 숭배하고요? 성지란 이유가 뭐예요? 그 길 갔다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예요. 마호메트 교도들이요, 저렇게 열심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길 다녀와야 그게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성지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심지어 저 이집트 가가지고, 좀 뭐라 그러나? 이집트에 나오는 옛날 우상 숭배하던 그 성전들 큰 거야 대형 사원들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돌면서도 뭐하는 성지순례 중이라고 해요. 별 희한한 성지도 다 봅니다. 의미를 잘 생각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일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으로 보면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만지려고 덤비는 거야.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